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사고는 부조종사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고 프랑스 검찰이 밝혔습니다. 브리스 로뱅 프랑스 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고기를 조종하던 저머닝스 소속 독일인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이번 사고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뱅 검사는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결과 루비츠는 다른 조종사가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으며 그 뒤 자동 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채 시속 700km의 속도로 최후 8분간 하강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은 루비츠가 지난 2009년 극도의 피로 상태와 우울증으로 휴가를 낸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머닝스의 모기업인 루프트한자 항공 최고 경영자는 루비츠의 휴가가 의학적 문제 때문이었는지 알지 못하며 독일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그런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비츠의 건강 테스트 결과는 그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100% 적합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자국민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조치는 국제 관례는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조사 내용은 송환 뒤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며 한국 국가정보원에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로 정한 이란 핵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은 오늘도 막바지 협상을 계속합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당사국들인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고위 외교당국자들도 그동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진행해온 협상에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서방 6개국에 핵 문제에 관한 이란의 입장과 최근 협상에서 진전된 사항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고무라 미사이코 자민당 부총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통화해서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이 미일 동맹과 양국 간 동맹관계가 지역과 세계 평화 안보에 공헌해온 것을 축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방위 지침 개정 작업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현안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고무라 부총재는 어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최근 일본 연립여당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 안보 법제 정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늘 힌두교 행사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나라얀 간지 지구를 흐르는 브라마 푸트라강 제방시설의 라지갓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여성 7명과 남성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20km 떨어진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힌두교 신자들이 모여 목욕을 하는 종교의식이 치러집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오늘 폭탄이 터져 두 명이 숨지고 적어도 1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은 도심의 한 오토바이에 장착된 폭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파키스탄 경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들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의한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 53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세 나라가 줄어들고 기권한 나라가 지난해에 비해 세 나라 늘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오는 9월에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패널 토론회를 열어 북한에 의한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를 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또 곧 서울에 문을 여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 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이사회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게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이동의 자유 보장, 납치 문제 해결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본과 미국 대표 등이 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쿠바와 베네수엘라, 중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민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례는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 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의 통일전선부 앞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지난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의 조속한 송환 요구도 담겼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남북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정탐과 모략 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한국 간첩 두 명의 기자회견이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두 사람이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시도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한국의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철도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지령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북한에 불법 침입했다 국경 경비대에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김 씨의 체포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김 씨와 최 씨가 주로 조선족과 화교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옥 선교사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한국 국민 두 명을 체포해서 공개한 것은 대남 압박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적대 세력으로 선전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향후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도와주던 중국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 발표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의 진위를 오해하고 한국의 대화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드레스덴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해왔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 문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를 연결해서 드레스덴 선언 1년이 갖는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이 대북 제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 드레스덴 선언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방문을 해서 한 연설인데요. 이 연설에는 특히 그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3대 추진 방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드레스덴 선언이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밝힌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드레스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3대 추진 방향은 세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두 번째 남북 간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세 번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으로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당시 한국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새로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북 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표에 보면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통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통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남북 관계를 관리를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독일을 방문한 그 기회에 그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구동독 지역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비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잘 알려졌다시피 그 통일 대방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커다란 인기를 끌었고요.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발족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또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된 주요한 그런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선언에 담긴 대북 제안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형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3대 추진 방향 모두 그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현재 얼마나 크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접 북한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세 가지 남북한 인도적 문제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주민 간의 동질성 보 같은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산가족도 최근에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뭐 추진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모와 그 영유아에게 영양식과 보건 의료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나진아산의 물류 사업을 통해서 남북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회복한다든가 혹은 그 민간 접촉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몇몇 사업을 빼고는 사실상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뭐 그 직접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 드레스덴 구상의 그 정책 실현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드레스덴 구상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은 이 드레스덴 구상이 남북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그 통일 문제와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남한이 흡수 통일을 좀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흡수 통일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북한의 인식은 이 드레스덴 선언이 구동독 지역에서 했던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독일식 통일을 한국 정부가 그 지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성과가 미흡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드레스덴 구상 그 자체도 그 단기적인 과제하고 장기적인 과제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따라서 일관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동질성 회복,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은 그래도 그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는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확대되면서 그 북한 지역에 조금 더 북한의 정권으로 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통일 전략과 한국의 이제 통일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작년에 통일 대방론이나 통일준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이후로 한국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조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도적인 문제고 오히려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어떤 조금 더 쉬운 부분에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일단 우선 그 이산가족 상호 방문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그 설 날에도 이것이 추진이 되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뭐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그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복합농촌 단지를 그 조성을 한다든지 교통통신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자원 개발에 한국을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진아스산 물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이 되면 이 광복 70주년을 네. 맞아서 드레스덴 제안을 토대로 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그 한국 정부의 구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것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남북관계 발전의 차원과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단기간 내에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군축회담과 같은 목표를 단기간에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용적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나 그 군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회담을 하고 진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북관계를 단기적인 과제, 중기적인 과제, 장기적인 과제 좀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남북관계의 대북정책의 과제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어떤 통일 방안에 대한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남북관계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현재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풀어내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남북 관계가 서로 이렇게 충돌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인식을 개선시키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황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로부터 1년을 맞는 한국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과 만나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27일 미한 합참의장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 그리고 미한 동맹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나라 합참의장은 62년 역사를 가진 미한 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합참의장은 한국 방문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던 길에 미한일 3국 간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해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참석한 한국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한국 군당국은 사드 논의 계획은 없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전작권 전환 등이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려면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의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질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절차상 그런 과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확신하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미한 합참의장 회담이 끝난 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다양한 미한 동맹의 성과 등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이어 최근 몇 년간 미한 동맹은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영예로운 훈장을 받아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미한 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가 외국 군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격의 훈장을 받은 걸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댐프시 의장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나 보국 훈장을 수은받았습니다. 26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댐프시 의장은 28일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경찰이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련 의장과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교토부 경찰과 가나가와 시마네, 야마구치현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제1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조총련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도쿄 다이토구의 무역회사 도호의 사장 이동철 씨와 요시히코 긴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300만 엔, 미화 2만 5천 달러 상당의 북한산 송이버섯 1,200kg을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일본 간사이 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중국산으로 표시돼 판매됐지만 교토부 경찰은 지역 내 도매시장에서 북한산 송이버섯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회사 도호가 들여온 송이버섯이 북한산임을 확인한 경찰은 반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용의자가 북한산 송이버섯을 오랫동안 수입해온 단체의 자회사에서 일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경찰은 특히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친척이 이 자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허 의장은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무역회사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법적이고 북일 관계에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총련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전대미문의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총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총리 관저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남승우 조총련 부의장은 납치 문제 제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폭거를 강행하는 것은 독일 간 합의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남부의장은 조총련이 사실상 일본 주재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조총련 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가 조총련 의장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인 납북자 제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일본 정부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이번 압수수색이 납치 문제 제조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통고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한의 산림 상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위성 영상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영상 자료에 따르면 남한은 대부분 지역에 울창한 산림이 분포해 있는 반면에 북한은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림을 찾기 힘들 정도로 황폐됐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한국산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이 지난해 촬영한 위성사진과 광학 데이터를 토대로 남북한의 식생지수를 분석해 제작됐습니다. 한국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올해 분단 70년과 다음 달 식목일을 맞아 2015년 남북한의 숲 영상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의 의료시설을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장비와 전기 부족, 위생 상태 등이 극도로 열악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의과대학 예과 과정을 밟고 있는 조사이아 차 씨는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는 재미 한인의사협회 소속 의사 2명과 보스턴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차 씨는 평양의 의료시설 두 곳을 방문해 북한의 의료체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t was really bad. A lot of equipment does not work. Oftentimes electricity goes out. So it's very dirty.
차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원시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깨끗하지 않았고 작동되지 않는 의료기구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전기도 자주 나갔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내 화장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For example, in I had to go to toilets and use the bathroom, but they had no lights in the bathroom. They had no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 전등도 켜지지 않았으며 수돗물이나 비누도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화장지도 없어 이를 본 뒤 욕조에 담겨있는 물로 씻고 나와야 했다고 당시 경험을 말했습니다. 차 씨는 북한의 최고 의료시설 가운데 한 곳인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이 그 정도로 열악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unfortunate. I think we had heard from the medical students that there is great healthcare system and it's
병원에 방문하기 전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북한 의료체제가 굉장히 좋고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가 무료라는 설명을 들어 북한의 의료시설이 미국만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는 설명입니다. 차 씨는 동행했던 미국계 한국인 의사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집도한 수술에 참관해 북한 의료시설과 진료 분위기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y did not operate on patients. They operate on patients without anesthesia. That was something that I got to see once.
차 씨는 북한에서 마취제가 부족해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목격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술 도중 전기가 나가 10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수술을 재개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차 씨는 수술을 집도했던 북한 의사들로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로부터는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General Pyongyang Hospital that it was hard to get equipment for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기구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안과질환 수술을 집도하고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송 박사도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병원에 녹내장, 백내장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were trying to learn as much as they could and they just are limited by the technology.
줄리아 송 박사는 북한의 의술도 뛰어나고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흔한 안과질환을 앓고 있지만 병원 설비 등이 미비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망막치료기구와 레이저, 전자현미경, 마취제 등이 부족하고 그나마 갖고 있는 기기들도 오래됐다는 겁니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도 26일 BOA에 평양의학대학병원 시설이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설비가 네. 그 아주 후졌죠. 뭐 CT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아마 옛날 CT를 쓸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가장 좋은 설비 다 쓰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여기나.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설 설비 투자가 안 돼 있죠.
네.
약품도 네. 예 옛날 약품들 많이 쓰고 옛날 약품이라기보다 이제 지금 선진적인 그런 개발된 약품들 많이 못 쓰고 있죠.
북한에서 15년 넘게 의료봉사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의사 박문재 씨도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지방병원 의료시설은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약 같은 거 많이 모자라고 작은 인민병원이라고 그래 인민병원에 뭐 기구 같은 거 좀 많이 오래됐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1인당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에서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해 외과 수술을 마취 없이 하기도 하고 주사기와 병상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등 보건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야차 씨는 북한 의대생들이 외부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북한 의료체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y did not know about, for example,
북한 학생들은 북한 의료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나 미국의 의료체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6살 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10년을 보낸 조사야차 씨는 조부모가 북한 출신이어서 북한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I am an undergraduate student, so I'm hoping to go to medical school. And for me, all four of my grandparents are from North Korea, and I think I had a strong desire to go and see my, I guess, home country.
자신은 의과대학에 진학한 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나이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들 학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탈북민 24명이 초등,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때 볼 때 어려웠어요? 어땠어? 느낌이? 자, 한번 봅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들 학교. 사회 수업이 한창인데요. 단 4명만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눈을 일일이 맞추며 진행하는 수업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우리들 학교는 탈북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 학교입니다. 건물 1층과 지하 1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작은 학교인데요. 재정적으로 늘 어려운 탓에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맡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 학교의 성미호 교감 선생님도 수학, 사회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의 식사까지 책임지는데요.
뭐 일단은 학생들 가르치죠. 네, 가르치는 일이 이제 뭐 하는 일이 한 90% 되고 나머지 10%는 글쎄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집에서 혼자 사는 아이들 많으니까 집에서 받아야 될 그런 보살핌을 학교에서도 좀 해주고 싶은 욕심에 아이들을 좀 공부 이외의 일에도 좀 제가 좀 보살펴 주고 싶어 하죠. 예.
우리들 학교에서는 북한 출신 부모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아이를 뜻하는 비보호 청소년 3명을 포함해 탈북민 24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7살이고요. 대입반에 들어와서 지금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 나이는 23살이고요. 탈북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학생들 연령대가 다양한 건 다른 탈북민 대안학교와 달리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은 점점 탈북민이 중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라 한국에 오는 청소년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두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한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청소년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청년으로 많이 이제 성장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지금 성인이 된 이 친구들이 있어서 초, 중등,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한 곳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성미호 교감은 나이 많은 친구들이 친언니, 친형처럼 동생들을 이끌어서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다르고 또 수준이 다르니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앞에서 언니 노릇 하려고 그러고 걔네들은 또 따르고
다정다감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절로 솟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리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래서 다행이고 여기 선생님들은 모두 다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하세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서 물리면 물리. 와, 막 가끔가다 감탄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잘할 수가. 나도 저렇게 자기 있는 것을 깡그리 다 내어주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학생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북한에서 배울 때에는 그냥 애들이 다 그냥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냥 같이 이렇게 나가서 모르는 것도 지나고 또 선생님의 그 엄격한 그런 것도 배워주실 때 모르면은 이렇게 때리고 손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겁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배울 때에는 모르면 하나를 모르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또 몰라도 10번, 100번 물어봐도 선생님들이 끝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은 각자 학력 수준에 맞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합격 후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합니다. 올해 16살이라는 이 남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탓에 아직은 한국어가 서투르지만 우리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곧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따라가기는 안 어려워요. 원래는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근데 한국 와가지고 그 중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증 그거 인증만 해줘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그거 배우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이번에 4월달 그거 검정고시 치고 8월달 또 그거 고2 검정고시 치고 그러면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갈 거예요. 당연히 여기 떠나고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일반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래서
해맑은 학생들 사이에서 지내지만 선생님들 마음속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는 돈과 약간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임대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학교는 예산이 없는 학교예요. 참 믿기지 않겠지만 예산이 없는 학교가 이렇게 6년이나 시간 동안에 걸어왔던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적이고 또 신기할 따름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 한국 사회 큰 뉴스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 결정을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의 제안을 받고서도 그동안 이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오늘 이 가입 결정을 하고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아시아 금융패권 경쟁 국가에 한국도 뛰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고요.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과 더불어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창립 회원 가입국으로는 인도와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한국과 터키 등 36개 나라입니다. 이달 말까지가 가입 시한인 만큼 한 40개 나라 정도가 되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로나 항만, 철도,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면은 자본금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계획된 자본금은 1000억 달러고요. 그중에 500억 달러를 중국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출자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부담도 크지만 그만큼의 영향력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을 앞두고 세계 금융을 주도하는 미국과 또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등 미국 주도로 움직이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에서 큰 영향력을 내지 못했던 중국이 이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과 운영의 주도권을 주면서 세계 경제의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 실리냐, 명분이냐를 놓고 고심을 하다가 최종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창립 회원국으로서의 특혜를 놓치면은 경제적 손실도 클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는데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일본, 인도에 이어서 한국의 GDP가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창립 회원국이 아직 일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한국에서는 짙은 안개 속을 달리던 자동차 100여 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사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다 위 영종대교 구간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거치는 곳이 반복되는 구간이었고요. 이 사고가 시작된 곳은 가시거리가 10m도 되지 않았는데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안개 지역에서 안전을 기울이지 않아서 비롯된 60여 명이 부상하고 2명이 숨졌던 참사였습니다.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 정부 대책, 어떤 내용인가요?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들이 긴급하게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안개가 끼는 상습 구간, 그 영종대교 같은 해상 교량에는 과속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안개 등 뭐 경광 등 가드레일을 보강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강도 전광판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안개를 인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또 함께 안개 관측용 레이더를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남단 제주도에서 오늘부터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하얀 벚꽃을 피우기 시작한 제주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벚꽃 그 왕벚 자생지가 두 곳이 있는데요. 벚꽃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다지는 그 시민축제와 함께 각종 공연이 사흘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이 벚꽃이 유명한데 아직은 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벚꽃 축제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한국 전역에 벚꽃 축제 소식이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광안리 바닷가 앞에 남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벚꽃이 아주 유명한데 벚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 보문단지는 다음 주말 벚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더 걷고 싶은 아름다운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경주 벚꽃길 아래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뭐 군산의 백리길, 하동의 화재장터, 대구 팔공산에도 벚꽃 축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벚꽃은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빨리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유명한 벚꽃길이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있는 서울 여의도입니다. 산수유가 노란 꽃을 피웠고요. 목련이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여의도 둘레길을 메우고 있는 제주도산 16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게 될 텐데요. 수많은 인파가 여의도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 방위군 소속 군인과 그의 사촌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는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 협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협상 타결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다시 스위스에서 만났다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는 것이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이란이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당사국들은 이달 안에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7월 1일 전에 최종 타결안에 서명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타결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어제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대표단 관계자들은요, 모두 시한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협상에 참여한 주요 6개국 중에 하나인 영국 총리실은 어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 문제에 관해 30분에 걸쳐서 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총리실 대변인은 두 정상이 이달 안에 큰 틀에서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별도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영국 외에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정상과도 대화했으며 부당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건가요?
그와 관련해서 스위스에서 익명의 영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당국자는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며칠간 이런 견해 차이를 극복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핵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이 협상에 참여한 주요 6개국 정상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요 핵 문제에 대한 이란의 입장과 최근 협상에서의 진전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각국 정상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는데요. 사실 서한의 내용이 가장 궁금한데 네. 하지만 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있어서 뭔가 현재 뭐가 걸림돌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굵직하게 두 가지 이제 문제인데요. 우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는 겁니다. 이란은 현재 작동 가능한 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가 만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보유대수를 만기에서 6천기 정도로 줄이는 데는 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핵개발 제한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앞서 10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재 해제의 방법인데요. 이란은 협상 타결과 함께 모든 관련 제재에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합의 이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공개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부 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앞서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보도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몇 주간 거의 매주 스위스에서 만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전체 협상은 언제 재개가 됩니까?
이번 주말 스위스 로잔에서 나머지 당사국들까지 참여한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정치적 합의를 이달 말까지 이제 시한에 이루지 못할 경우에요. 7월 1일이라는 최종 타결 시한은 그대로 둔 채 협상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 중동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란 핵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예멘에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사우디가 공습을 시작했고 미국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예멘 사태에 영향은 없습니까?
사실 어제 오늘 미국 언론들도 예멘 사태를 보도하면서 과연 이란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이 이 사우디의 예멘 사태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공개적으로는 예멘 사태가 핵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현역 군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죠. 여기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미국 일리노이주 주방위군 소속의 핫산 에드먼즈라는 군인인데요. 올해 22살로 미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에드먼즈는 지난 25일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핫산이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주방위군 소속이긴 하지만 미국 군인이 ISIL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퇴역한 군인이 ISIL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적은 있었죠. 한편 핫산의 사촌으로 29살인 조나스 에드워즈도 일리노이주 오로라의 자택에서 체포됐는데 이 조나스는 사촌 동생인 핫산의 군복을 입고 핫산이 훈련받은 기지에 잠입해서 무장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핫산과 조나스는요, 최근에 이 신분을 숨긴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을 만나서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ISIL에 동조하는 인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기 구매, 또 공격 방법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제 이 FBI 요원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 핫산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 핫산과 또 사촌형 조나스의 계획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해외 테러 조직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최대 15년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공립학교 제도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수업료는 물론이고 연필이나 공책까지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공립학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